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닷새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11일 전시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의 수당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비상정부와 전시내각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정부는 하마스 분쟁에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고 분쟁 관련 정부의 결정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스라엘의 야권을 대표하는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이번 연정에 합류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이스라엘 사망자는 1,200명, 부상자는 2,700명으로 집계됐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최소 1,100명이 숨지고 5,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내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시티 인근 200여 개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날 오후 이스라엘 남부도시 아슈켈론과 텔라비브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경고한 뒤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망한 미국인이 14명으로 늘었고 복수의 미국인들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마스에 의해 순전하고 완전한 악을 경험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6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올겨울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을 공격하며 겨울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방공망 강화 등을 통해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토 본부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 의회 내 정치적인 혼란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등 중동 지역 위기 속에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복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엔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날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알바니아와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중국, 코트디부아르,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가나,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말라위, 네덜란드가 새 이사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5개 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유엔은 전했습니다. 유엔은 지리적 공평성을 위해 아프리카 13개, 아시아 태평양 13개, 동유럽 6개, 중남미 8개, 서유럽 등 7개 지역에 이사국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는 이들 47개 이사국들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5개국에 대해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투표로 진행됐으며 러시아는 83표를 얻어 더 많은 표를 얻은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에 밀려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국장은 헤아릴 수 없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인권위 사회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 지도부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최근 가동이 중단된 유럽 발트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이 고의로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노 페브크루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1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발틱 커넥터 가스관이 손상된 것은 상당히 강한 힘에 의해 야기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페브크루 장관은 조사관들이 현 단계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계적 충격 혹은 기계적 파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핀란드 정부도 10일 가스관 손상이 외부 활동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는 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조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미국 성인의 44%가 자녀 둘을 이상적으로 봤고요. 자녀 셋은 29%, 넷이 12%, 자녀 하나는 3%, 대여섯 명도 가장 좋다는 답도 2% 정도가 나왔지만 자녀는 안 낳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응답도 2% 있었습니다. 갤럽이 1936년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조사해온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족 규모 자료는 시대별 변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와 대공황, 베이비붐 시대인 1960년대 중후반까지는 60-70% 정도의 미국 가정이 자녀 셋을 이상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조사에서는 그 수가 한두 명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의 그 미국 가정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가족 형태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출산율이 현격하게 떨어졌고요. 1980년 미국 가정의 자녀 수 평균 1.8명은 베이비붐 절정 때 거의 절반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이 소가족 선호 경향과 동시에 자녀 셋 이상을 이상적으로 보는 대가족 선호가 1970년대 이후 조금씩 또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상적인 자녀 수를 한두 명으로 본 응답이 47%, 셋 이상이 45%로 거의 비슷해졌을 정도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 10명 중 9명은 이미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더 가지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은 이상적인 자녀 수가 실제 가족 형태와 늘 같지는 않다면서 대공황 이후 대가족을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실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삶의 다른 요인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The Consumer Price Index, or CPI, is considered the benchmark inflation guide for the U.S. economy.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물가와 기준금리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삼지연이 아침 최저가 영하 3도까지 떨어집니다. 가장 높은 곳도 13도고요. 낮 최고는 16도에서 24도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 개성의 아침 최저가 10도, 함흥 청진리 9도고요. 원산 11도에서 시작합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3도, 해산은 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함흥, 개성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중강이 21도, 청진 22도, 해산 20도, 가장 높은 곳은 원산 2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는데요. 12일 목요일까지 너울성 파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이 0.5m로 잔잔합니다.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확전 기류 속에 양측의 사상자도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가 복귀가 무산됐고요.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미 연방 상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교전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망자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닷새째 접어든 11일 현재 양측 합쳐 사망자가 2,1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500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날 10일 양측 사망자가 약 1,600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약 2,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 양측의 피해 상황을 좀 따로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7일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약 1,200명의 목숨을 잃었고 2,7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콘리커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되는 전투 때문이 아니라 붕괴된 건물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죠. 가자지구 쪽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900명 이상이 숨지고 4,600명 이상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 남부지역 통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하마스 조직원 시신 1,500구까지 합치면 총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가자지구에 있는 200개 목표물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이 장벽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상태여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코니커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11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1일 브리핑 영상에서요. 보병과 포병 군단, 예비역 병사 등 30만 명을 가자 인근에 배치했으며 이들은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9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군이 전에도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한 적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지난 2014년입니다. 당시 2,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상군이 투입되고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된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하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한 어떤 대책, 방법 이런 건 있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군이 지난 9일 밤에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식량, 식수, 기타 물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네네.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6만 3천 명 이상이 집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주민들에게 가자지구를 떠날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하지만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유일한 국경이었던 이 라파 국경이 11일 현재 폐쇄돼서 가자지구를 빠져나갈 방법이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자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예, 23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떨어져 나온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약 365제곱킬로미터의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네네.
이스라엘의 잦은 봉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볼코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10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한 나라죠.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예, 레바논과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당국이 10일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여러 발의 포탄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시작된 이래 시리아 방향에서 이스라엘로 포탄이 날아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또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같은 날 레바논 쪽에서도 로켓 10여 발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됐는데요. 이란과 연계된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동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006년 한 차례 전면전을 벌여서 많은 희생자를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군수지원품 실은 수송기 이스라엘에 도착했네요.
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무기를 실은 첫 수송기가 10일 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미 항공모함 제럴드 알 포드 함도 동지중해에 도착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가 성명을 내고 이 해상 배치는 확전 또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전투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이번 사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순전한 악이자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더불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군사 자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1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요.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현재 상황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시도했었는데 이게 무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일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신임 이사국 선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러시아가 83표를 얻는 데 그쳐서 인권이사회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예, 선출되려는 그 표가 모자랐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의 과반인 97표는 받아야 하는데요.
네네.
유엔 인권이 이사회 이사국이 47개 나라로 임기는 3년이고요. 한 차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국은 지역별로 아프리카의 13개 나라, 아시아 13개 나라, 또 동유럽 6개, 중남미 카리브해의 8개, 또 서유럽과 그 외 7개 나라로 배정돼 있는데요. 이사국의 임기가 끝나거나 결혼이 생기면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새 이사국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몇 나라를 새 이사국으로 충원을 한 겁니까? 선출을 한 겁니까?
네, 15개 나라인데요.
예.
이 가운데 이번에 동유럽권에 돌아가는 그 새 이사국 자리가 2개였는데요.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러시아가 도전했는데
네.
러시아는 떨어지고 이 두 나라가 선출됐습니다. 불가리아는 160표, 알바니아는 123표를 얻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왜 이번에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시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리에서 중도 하차를 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부차 등지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지난 4월 유엔총회는 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표결에서 93개 나라가 찬성, 반대가 24개 나라, 또 58개 나라가 기권하면서 러시아가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상실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여 만에 다시 복귀를 노렸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행위를 자행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 국내에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러시아가 이사국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80표를 얻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반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얼추 그 정도에 가까이 갔다 이런 지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정부기구인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고완 유엔 국장이 뉴욕타임스예요. 이번 표결은 러시아가 보기와는 달리 유럽 유엔에서 고립돼 있지는 않는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러시아는 상당수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만든 것에 기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유엔 인권 이사국 그 투표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 있을까요?
네, 중국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아시아 지역 신규 이사국 자리가 모두 4개였는데요.
네네.
이 네 자리를 놓고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이 네 나라가 경합을 벌였기 때문에 중국이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표를 얻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득표수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154표를 얻어서 함께 나선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
인도네시아가 186표, 쿠웨이트가 183표, 일본 175표를 받은 데 비해서 중국이 많이 뒤처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등지 소수민족 인권 탄압, 또 홍콩 민주주의 억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이사국 진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선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된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가 세 자리를 놓고 경합했는데요. 쿠바가 146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144표, 도미니카 공화국이 137표를 얻어 뽑혔고요.
네.
페루가 108표에 그쳐서 실패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네 자리를 놓고 부룬디, 가나, 코트디부아르, 말라위 네 나라가 경합해서 모두 다 선출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연방의회 상원 대표단이 한국에 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원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가 이끄는 연방 상원 대표단이 11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11일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은요, 미 상원 대표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과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 등 양국 관계와 영내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원 대표단의 그 일정이 단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초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으로 구성된 6명의 상원 대표단이 이번 주에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함에 따라서 일정을 단축해서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12일 귀국합니다.
네. 자, 이번에 대표단을 이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유대인 혈통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슈머 대표가 12일 저녁 뉴욕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현지 그 최신 상황과 정보를 듣고 유대인 지역사회 행사 등에 참석할 네. 예정입니다.
자, 상원 대표단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 지금의 이스라엘 사태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실은 이 상원 대표단과 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서 영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상원의원들과 윤 대통령 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척 슈머 대표가 한국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기업의 그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양국의 동맹과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미의회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에 전했습니다.
예,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한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을 더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미한일 3국이 강력하게 연대하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 대표단이 한국에 가기 앞서서 중국을 먼저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대표단이 7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는 것으로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게 코로나 팬데믹 시작 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상원 대표단은 9일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 대표단과 시 주석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 주석과 상원 대표단 간 회담이 약 80분간 진행됐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20분을 넘긴 건데요.
네네.
슈머 대표가 시 주석에게 이번 방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양국 간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또 미국 내 사회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가 미국에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경쟁과 대결 구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공화당이 새 하원의장 후보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유타주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기업 틱톡이 어린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표준화 시험 중 하나인 ACT 성적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번째 소식은 연방의회로 갑니다. 공화당이 새로운 하원의장 후보 선출했네요.
그렇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이 11일 새 하원의장 후보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 끝에 투표를 통해 스컬리스 의원을 하원의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네, 원래 이 자리를 두고 의원 두 명이 경쟁을 했었죠?
맞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스컬리스 의원 2파전이었습니다.
네네.
공화당은 전날인 10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두 의원 중 누구를 후보로 올릴지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조던 의원과 스컬리스 의원 모두 왜 자신이 하원의장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또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들 회의가 이튿날까지 이어진 걸 보면은 그 10일 두 후보의 그 정견 발표에도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던 의원과 스컬리스 의원 모두 자신이 하원의장이 되면 앞으로 있을 예산안 협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지난주 메카시 전 의장 해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8명 의원 중 한 명인 켄 버그 의원이 또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 버그 의원은 후보들의 대답이 애매했고 이것이 문제라며 하원의장 선출 첫 투표에서 당내 상당수의 반대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벤 클레인 의원은 하원의장 선출까지 투표를 며칠에 실시를 해야 되고 심지어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해임된 메카시 전 의장한테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의원도 있었다고요?
예, 조던 의원도 스컬리스 의원도 아닌 메카시 전 의장에게 다시 투표하겠다는 라고 밝힌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메카시 전 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10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메카시 의장은 자신을 의장 후보로 지명하지 말아줄 걸 당부하면서 누가 후보가 되든 자신은 공화당이 결정한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하원의장 후보를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의원이 맥 게이츠 의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관련해서 입장 내놨습니까?
예, 게이츠 의원은 메카시 전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이 최근 이 공화당 내 이어지는 남백상을 야기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이츠 의원은 10일 뭐 누가 됐든 당의 결정 후보에 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야당에서 이 원활한 하원의장 선출을 위해서 일부 당 규정 손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예, 현재 공화당에서 하원의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석 중 과반만 차지하면 됩니다.
네.
현재 공화당 의석 수는 221석이기 때문에 111표만 얻어도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하원의장 선출 전체 표결에 들어가면 전체 하원의석의 과반을 차지해야 됩니다. 현재 하원은 의원 2명의 공석으로 433석인데요.
네.
217표를 얻어야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공화당 내에서 이탈자가 4명이 넘으면 하원의장 선출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난 1월에 있었던 하원의장 선출 투표도 이 때문에 무려 15번의 투표를 거친 뒤에야 하원의장을 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의장 후보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뽑혀서 그리고 의장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보 압축은 일단 뭐 현재와 같이 111표를 얻은 후보로 결정을 하고
네.
결정된 후보로 놓고 다시 표결을 실시해서 공화당 내에서 217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표를 확보한 뒤에 전체 표결에 들어가야 하원의장 선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건 일부 의원이 좀 의견으로 이제 의견이 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될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화당이 현재 이제 중론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놓죠. 상황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역시 10일에 의원들이 모여서 당 후보 결정을 논의했는데요. 예상대로 하킴 제프리스 당 하원 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화당도 하원 의장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번 주에 이 하원 의장 선출 투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의회가 하원 의장 빨리 선출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대내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만큼 의회가 신속하게 하원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좀 주요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에서 전쟁 기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원의장이 빨리 선출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입니다. 현재 의회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11월 17일까지 유효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고 기한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이 셧다운 위기를 다시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하원의장을 신속하게 선출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관련 소송 소식입니다.
예, 유타주가 12일 틱톡을 상대로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가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타주가 소송을 내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자세하게 보죠.
네, 션 레이스 유타주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틱톡은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매우 선별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능을 설계하고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도박기기인 슬롯머신을 모방해서 만든 것 같은 이 기능이 아이들을 놓아주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틱톡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틱톡이라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인데 이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지 서비스인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동영상 공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
아주 짧은 길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틱톡 이용자는 1억 5천만 명이 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이 20세 미만의 네. 젊은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틱톡이 어린이들한테 틱톡에 중독되게 만들고 또 이것 때문에 정신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유타주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틱톡이 비슷한 유형의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게 해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네네.
유타주는 특히 소장에서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정신건강 위험이 두 배나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불안 증세, 우울증 증도 이제 정신건강 위험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유타주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네. 요청한 겁니까?
유타주는 틱톡이 현재 파괴적인 행동에 강제적인 변화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교육 자금을 지원하고 틱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레이스 장관은 틱톡에 대한 주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주 틱톡이 조사를 위한 소환에 응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타주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3월 어린이와 청소년의 틱톡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틱톡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틱톡은 18세 미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60분 시간 제한과 10대 사용자 계정에 대한 부모의 통제 등과 같은 조치를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안전 규정을 선도하고 있다며 유타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자,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틱톡 상대 소송 제기한 곳이 비단 유타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인디애나주와 아칸소주 동도 이제 틱톡 등을 상대로 아이들이 중독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틱톡 관련 주요 재판 열릴 거라고요.
예, 몬태나주에서 이제 12일 열리는 재판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몬태나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틱톡 측이 이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대학 입학 표준화 시험 중에 하나인 ACT 시험. 이 ACT 시험의 성적이 기록적인 수준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American College Testing의 줄임말인 ACT는 Scholastic Aptitude Test, SAT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 대학 입학 표준화 시험으로 꼽히는데요.
예.
자, 올해 이 ACT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생이 약 14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ACT 평균 성적이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학업 성적이 좀 부진하다 이런 소식 들렸는데
예.
그리고 올해는 그럼 ACT 점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11일 공개된 ACT 평균 종합 점수는 36점 만점에 19.5점으로 나왔는데요.
예.
작년에도 19.8점으로 근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해 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아이고.
사실 ACT 시험 성적은 6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거치면서 이런 성적 부진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2023년도 졸업생들은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실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학업 영향을 많이 받은 직장 중 하나죠.
네. ACT 시험이라는 게 과목별로도 점수가 나오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 좀 볼까요?
ACT는 필수 과목으로 독해와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 4개의 과목과 선택 과목인 쓰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올해 ACT 시험 4개 필수 과목은 전부 작년 성적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먼저 독해 점수는 작년 20.4점에서 올해 20.1점,
네.
수학 점수는 19.3점에서 19점, 과학 점수는 19.9점에서 19.6점, 그리고 영어 점수는 19점에서 18.6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한 학생의 점수가 아니라 전체 평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맞습니다.
거죠. 과목별 기준 점수도 있을 텐데요.
예, 과목별 기준 점수는 학생들이 대학 1학년을 잘 수학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소 점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영어만 빼놓고 이 기준 점수를 간신히 웃돌았고요. 나머지 독해, 수학, 과학 시험의 평균 점수는 모두 이 기준 점수를 밑돌았습니다.
아이고.
또 올해 네 과목 기준 점수를 모두 충족한 학생의 비율은 20.8%로 작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고요. 반면에 과목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은 올해 43.4%로 작년에 비해 1.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 비율은 이제 기록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ACT 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준비가 덜 돼 있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ACT 측은 이 기준을 충족할 때 학생이 해당 대학 과정에서 최소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확률을 약 50%, C학점 이상 받을 확률을 약 7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학생은 대학 1학년 과정에서 낙제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ACT의 제닉 고드윈 최고 경영자 CEO는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준과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국가의 정책적인 조처가 필요한 체계적인 사회 문제로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들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흥미롭고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퍼스트 레이디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5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통령 재직 기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사람은 현 질 바이든 여사까지 모두 54명입니다. 임기 도중에 부인이 사망해 대통령이 재혼한 경우도 있었고 부인이 없어 딸이나 며느리 등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대 토머스 제퍼슨, 7대 앤드루 잭슨, 8대 마틴 벤 뷰런, 15대 제임스 뷰캐넌, 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부인이 없었습니다. 10대 존 타일러 대통령의 경우엔 두 명의 부인과 며느리가, 그리고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부인 두 명과 딸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 애덤스는 남편의 충실한 정치 보좌역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국 초기 정당 형성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종종 남편의 정적을 지적해 남편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부인 돌리 매디슨은 후대에 크게 칭송받는 일을 했습니다. 1814년 8월 24일 전쟁 중이던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공격한다는 말이 들리자 돌리 매디슨은 백악관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겨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의 중요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부인 애나 해리슨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퍼스트 레이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32일째 되는 날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자주 꼽히는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은 종종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으로서 그녀의 우아한 행동은 처음에는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옷과 가구에 크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링컨 대통령은 여기에 괴로워했습니다. 메리 링컨의 낭비벽은 1865년 남편이 암살되기 전후에도 계속됐고 그녀는 인생 후반기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퍼스트 레이디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경제 뉴스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복잡한 수치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전문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경제 용어가 어떤 뜻이고 또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중요한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기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생활 속 경제에서는 청취자분들이 경제 기사를 접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한 경제 용어와 그 배경을 알아보는 VOA와 함께하는 경제 시간을 종종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가와 기준금리에 관해서 알아보죠.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핵심에 자리 잡은 물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국 경제 뉴스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건 뭐였을까요? 기사 몇 개 들어볼게요.
U.S. consumer prices rose by the most in more than a year in August, marking the second.
That there is like a steep rise a little bit a while ago, but I've honestly even noticed the prices going down.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Inflation, 다시 말해 물가 상승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6월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9.1%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 문제가 미국 경제의 뇌관이 됐죠.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경제 뉴스에서 물가 상승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관련 기사에는 CPI, 근원 CPI, 기준금리, 통화정책 등 각종 경제 전문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물가와 관련한 각 경제 용어의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이런 말 들어봤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미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뭘까요? 한자로 물가는 물건 물의 값가,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경제에서 물가란 특정 물품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용어로서의 물가는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물가가 어떤 수준인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알기 위해서는 이를 수치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에선 이런 수치를 지수라고 부르고요. 이를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물가는 price니까 물가 지수는 price index입니다. 자, 미국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consumer에 앞서 말한 물가 지수, 즉 price index를 합쳐서 Consumer Price Index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앞글자를 따서 CPI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어떤 것을 알려주는 물가지수인지 투자 전문지 인베스토피아의 설명 들어볼게요.
The Consumer Price Index, or CPI, is considered the benchmark inflation guide for the U.S. economy.
It uses CPI란 미국 경제에서 물가 상승 지표의 기준이 되는 수치라는 건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매일 구입하고 사용하는 상품에 집중해서 이 상품의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수라는 겁니다. 노동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난 8월에 CPI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볼게요. 자,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요. 지난 8월 CPI 연간 상승률은 3.7%로 집계됐고 월간 상승률은 0.6%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진 소비자들의 대표적 소비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그 변화를 계산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전달보다는 0.6% 올랐고 1년 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지난 2022년 8월보다는 3.7% 올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을 때 지난해에는 100달러에 살 수 있던 물건들을 1년이 지난 후 똑같이 사려면 이제는 103달러 70센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얘기할 때요, 꼭 함께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코어 CPI입니다. 자,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인베스토피아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ore inflation is a measure of inflation that excludes certain items that have volatile price movements. Inflation occurs when the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rise.
자, 근원 CPI 역시 물가 상승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변동이 큰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 산출해내는 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내는 수치입니다. 자,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만큼 근원 CPI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기조적인 혹은 추세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조금 전 8월에 CPI를 봤었는데요. 8월 근원 CPI는 어떨까요? 8월의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은 0.3%, 그리고 연간 상승률은 4.3%였습니다. CPI 상승률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2%대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장기적 목표로 보고 있는 물가 상승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의 주치 연준. 우리가 열이 많이 나서 아플 때 누구를 찾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열이 나는 이유를 알아내고 그리고 열을 내리게 하는 약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선생님은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도 똑같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준이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열이 나는 상황입니다. 고열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 수준의 체온인 36.5도로 열을 내려야 하죠. 연준 입장에서 이 정상 체온이라는 것은 2%대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다시 말해서 열이 난다고 진단을 했으면 해열제를 줘야겠죠. 연준이 시장이라는 환자에게 열을 내리기 위해서 주는 약 중 하나가 바로 통화정책, 그 중에서도 긴축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준이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특히 긴축 정책이란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물가 상승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물건의 가격 수준이 올라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다른 말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시중에 풀린 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자, 그럼 연준이 풀린 돈을 어떻게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에서 5% 이자율로 $1,000를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던 영남 씨가 있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이자가 $50죠. 그런데 이자율이 8%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50에서 $80로 뛰게 됩니다. 자, 영남 씨 입장에서는 지출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게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덜 빌리는 만큼 시중에 풀리는 화폐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 이자율이 5%일 때 은행에 $1,000를 맡기면 1년 이자가 $50입니다. 그런데 8%로 오르면 이자는 $80로 $30를 더 받을 수 있죠. 수익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더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시중에 풀린 화폐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연준이 화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자, 그런데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반복적으로 먹이면 부작용이 있겠죠. 연준이 처방하는 해열제인 기준금리 인상도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의 부작용은 바로 경기침체입니다. 금리를 너무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부담을 느껴서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지출이 줄어서 급기야는 경기가 후퇴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의사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환자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데요. 매월 공개되는 이 CPI 자료가 바로 미국 경제라는 환자의 주요한 상태를 알려주는 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일 9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공개하는데요. 자, 오늘 생활 속 경제를 잘 들으셨다면 환자 상태 보고서가 어떤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인 연준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귀요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eard you are planning to write a book.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it, but, you know, nothing is set in stone.
What's your book going to be about?
I have a few ideas bouncing around, but I'm still exploring different concepts. I don't want to rush into anything.
What's inspiring you to start this journey?
I've had some unique adventures and challenges, and I feel that sharing them might help others.
Do you have a timeline in mind for when you might start?
Not really. I want to take my time and let the ideas develop naturally. Like I said, nothing is set in stone at this point.
아니, 책을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에 관해 물었더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Nothing is set in stone. Set in stone.
돌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다. 고정불변이라는 말이죠. 오늘 대화에서는 돌에 아무것도 새겨진 것이 없으니까
Nothing is set in stone.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을 때
Nothing is set in stone.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Everything can change.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Nothing is set in stone. Everything can chang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are planning to write a book.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it. But you know, nothing is set in stone.
What's your book going to be about?
I have a few ideas bouncing around, but I'm still exploring different concepts. I don't want to rush into anything.
What's inspiring you to start this journey?
I've had some unique adventures and challenges, and I feel that sharing them might help others.
Do you have a timeline in mind for when you might start?
Not really. I want to take my time and let the ideas develop naturally. Like I said, nothing is set in stone at this poin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 are planning to write a book.
나는 당신이 책을 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it, but you know, nothing is set in stone. I've been thinking about it.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But you know.
그러나.
You know.
자, you know.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쓰여지는 그거 알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You know.
그거 알아요? You know.
Nothing is set in stone.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What's your book going to be about?
어떤 것에 관한 책이 될 건가요?
I have a few ideas bouncing around, but I'm still exploring different concepts.
몇 개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발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rush into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성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Rush into.
성급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겁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Don't rush into a decision.
나는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rush into a decision. What's inspiring you to start this journey?
어떤 것이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게 영감을 줬나요?
I've had some unique adventures and challenges, and I feel that sharing them might help others.
나는 특별한 경험과 난관을 겪었는데 이것을 공유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o you have a timeline in mind for when you might start?
언제 시작할지?
Timeline.
정해진 일정이 있나요?
Not really.
아니요. 그다지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I want to take my time and let the ideas develop naturally.
나는 시간을 갖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게 두길 원해요.
Like I said, nothing is set in stone at this point. Like I said,
내가 말했듯이
nothing is set in stone at this point. Nothing is set in stone.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At this point.
현 시점에서
Nothing is set in stone.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Nothing is set in stone.
Everyday English, 귀요의 매일 영어. 오늘은
Nothing is set in stone.
돌에 아무것도 새겨진 것이 없습니다.
Nothing is set in stone.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